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정,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 남용 혐의 수사도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빌미로 일본에서도 핵 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거부해오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국정원장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기면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한동훈 등을 잡으러 다닌다고 알렸는데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홍 전 차장의 발언도 정식 보고로 여기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도 소환 조사도 거부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치 끝에 체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 사건을 지휘했던 만큼 그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일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관련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키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12일 한 전 총리 사건 8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오는 19일 오후 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오전 증인으로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키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도 개선 TF를 발족한 대통령실. 그동안 논의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먼저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수사는 보다 신중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이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재난안전 담당과 군 초급 간부 같이 현장 업무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는 등 인건비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도 신설합니다. 대통령실은 잦은 인사이동 개선과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등 공직사회 역량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가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출범에 대한 공직사회 불만 달래기 성격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미 계획됐던 것으로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또다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면서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의원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질의하자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통상 분야에서는 두 나라 간 협의가 종료됐습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문안 협의를 끝냈습니다. 대미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안이 도출됐고 투자 펀드 양해각서 체결 방식 등 실무적인 내용을 양측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 등 안보 분야를 두고 미국 행정부 내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참여했습니다. 12일 공개된 유엔 총회 인권 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2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복귀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전국 1,300여 곳의 수능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돼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 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3만여 명 늘어난 55만 4천여 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한편 13일 시험장 주변 출근길 혼잡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출근 시간이 조정됩니다. 증권시장 정규 개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졌고 경복궁, 덕수궁 등 주요 궁과 문화유산도 오전 10시부터 개방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0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코스피가 1%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4,1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1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4포인트 오른 4,150.39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2.24포인트 상승한 906.51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오른 1465원 70전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2일은 평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수능일인 13일은 12일보다도 기온이 높아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13일 강원 영서 지역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13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등 전국이 1도에서 11도를 나타내겠고 낮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호였습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를 마칩니다.